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시작된 이 문단은 4장 11절까지 이어지죠. 여기에는 이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권면의 내용을 보면 이제 권면의 대상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를테면 2장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하는 권면이죠. 3장 1절로 가시면 아내들아 라고 되어 있고 또 3장 7절에는 남편들아 라고 이제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각각 나뉘어서 했던 권면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요약을 하고 3장 13절에서 4장 11절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아멘이라고 이게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문단이 시작한다고 우리가 구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처럼 그 권면 단락의 이제 첫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2장 11절과 12절 두 절은 권면의 전체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제부터 시작될 권면이 어떤 방향일 것인가 또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과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권면의 내용을 추려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행실을 존경할 만하게 유지해라. 이제 선한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권면은 자,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든가 또 행실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 같은 권면은 이제 교회에 좀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도 자주 들어서 맨날 하는 그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권면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면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물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인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1장 1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그 얘기되었었죠. 지금 아나톨리아의 반도, 지금 터키가 자리 잡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사도들은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그네라고 불렀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류민, 체류자들이란 말입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내고 있긴 하지만 살림을 차리고 여기를 집으로 삼아 살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면은 간단히 말하면 여행객들에게 하는 권면이죠. 그러니 그 이제부터 나오는 권면은 그 여행객들에게 주는 지침처럼 읽어야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권면의 내용이 좀 이상스러운 조언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을 할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못 해본 행동을 여행지에서는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보통 여행에서 겪게 되는 일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일본 여행객들이, 일본 아주머니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그 지하철에서 크게 떠들더라고. 그 일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여행 중에 자유로움을 그렇게 만끽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에게는 보통 이런 권면은 잘 안 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든가 행실을 바르게 하라라는 말은 좀 우리 눈길을 오래도록 붙잡아두는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행객들, 이 그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여행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라는 말을 보면 이들의 여행은 그저 흘러다니듯 하고 있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들 앞에서 너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 여행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여행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 면에 볼 때 이 권면에 받고 있는 이 여행객들은 좀 특이한 여행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여행을 하고 있냐 하면 뭔가를 힘써 행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는 여행객들인가? 오늘 권면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었죠. 자, 정욕이란 자연이 우러나오는 우리 마음속의 욕망, 욕구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주제는 정욕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듯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욕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영혼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정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관생도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좌석에 앉지 않는다고 하죠. 아무리 빈자리가 많아도 앉지 않고 서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은 이 사람, 사관생도란 자리나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지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빈자리가 눈앞에 아무리 많이 보여도,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그런 자리에 영향받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사관생도에게 주어진 지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사관생도는 자리를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읽는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너무 아쉽게 이해하는 것이겠죠. 아니, 왜 이런 지침이 있는지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신자 속에는 영혼을 위한 어떤 싸움, 쟁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12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류자라고 불리는 이 신자에게 세상에 이러한 것을 보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정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점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객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인생이 대체 무엇을 위한 시름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을 조금 바꿔보자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동에 행동이 고결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객들, 신자들의 행동을 보고 세상이 이게 대체 뭔가 라고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세상을 살 때 이런 느낌을 받죠. 느낌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뭔가 인생이, 아 무섭구나.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일을 지나가고 좀 안전하게 처하게 될까? 이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객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런 경험을 할 것이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 너무 무섭구나 라는 것은 우리의 대사가 아니라 세상의 대사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체류자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그네라고 불리는 신자들의 삶은 여행길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눈치 보아가며 지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좀 다른, 그것보다 훨씬 다른 그림을 여기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이 세상이 집이 아니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려 어떻게든 죽지 않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능동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장 9절에서 이미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2장 9절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존재들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은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지나가는 곳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 성경이 그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있죠.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320년. 자, 거기에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이제 만나게 되는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자,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그 2장 1절에 보면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들킬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이죠. 라합이 이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이제 발각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말이 2장 8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죠.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부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듯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11절에도 보면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무라칠 지경이라는 것이죠. 자,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나옵니다. 홍해에서 갈라지는 일을 여기 거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끄집어내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게 언제적 일일까요? 40년 전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에도 흐릿한 일이겠죠. 지금 이 정탐꾼들은 그 당시 어린 세대였으니까 그때 일이 어린 시절 일로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그때 일을 꺼내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주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홍해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고. 이거 분명히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미워해서 다 죽으라고 밀어 올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전모가 드러나고 있죠. 40년이 지났는데 라합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만 들어도 혼비백산하노라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스라엘만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이들만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척 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 권면,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이 권면은 행실을 바르게 해라, 밥 먹을 때 소리내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인사 잘해라 같은 그런 잔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은 잘 알아보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일에 참여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게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면의 단락을 시작하며 처음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이 깜짝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권면의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권면의 내용이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특히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국의 시민, 제국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 13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도 그 권면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권면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자,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왕은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황제든 총독이든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대목을 우리는 로마서 13장에서도 볼 수 있죠. 거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교회사 내내 여러 논란이 있었던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이 시간, 이 기회에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죠. 이 권면, 인간의 제도에 다 순종해라. 왕이든 총독이든 다 순종해라 라는 이 명령이 이 권면을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권세 있는 자가 내게 뭐를 시키는데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안 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자, 무슨 질문일까? 좀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안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신다고 상상하고 한번 들어보시죠. 자, 내 회사의 상사가 토요일 오후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무개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합니다. 자료 잘 정리해서 월요일 출근 때 내가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자,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주말을 잘 보내라고 했으니 저는 월요일까지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지요. 이렇게 답할까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회사원은 잘 없지요. 자, 속은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서 집 천정을 뚫게 생겼지만 월요일 아침까지 자료를 싹 정리해서 상사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왕에게 순종하는 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예,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새삼스럽게 권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키는 대로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윗사람이 시키면 결국은 그냥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경험인데, 그런데 왜 사도는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방금 살펴본 그 11절에서 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명령이나 또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라 라는 이 권면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권면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권면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권면하고 어느 게 더 지키기 어려워 보이십니까? 자, 이 권면들이 들쭉날쭉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권면은 절대로 쉬운 일을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보게 됩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신자가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일은 실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세상 권세를 보고 힘으로 누르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저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신자라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알고 있으니 악한 권세라면 무시해버리거나 무너뜨려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시키면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시키는 대로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 일을 시킨 사람보다 마음속에 옳은 것, 중요한 것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바른 일인 줄 알고 무엇이 중요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인지를 잘 알고 또 그런 일을 하기를 열정적으로 소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여기 덧붙이고 있죠. 자, 하나님을 봐서라도 하나님 때문에라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 여행길에서 만나는 일들이 여행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 깊고 넓은 맥락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세상이 보기에는 이 권면을 따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은 좀 이상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굉장히 협조적이긴 한데 굴종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시키기는 분명히 내가 시키고 있는데 제가 나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주고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은 세상의 입을 막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인데 힘을 가졌다는 사람이 이 사람 행동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선행이어서 그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5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입을 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앞에서 말한 왕 또는 총독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뭔가를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그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뭘 잘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좀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신자입니다. 자, 이 세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신자들입니다. 자, 복음을 듣고 성경의 계시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가 모르는 것, 신자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모르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잔꾀들이지 지혜,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운행되는 이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리고 신자는 성경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지혜는 당연히 신자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꾀를 쫓느라 너무 쫓아다니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면서 배울 게 우리에게 많이 있죠.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워야 하고 ATM기에서 돈 꺼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죠. 지하철을 잘 타고 다닌다고, 은행에서 수수료 덜 내게 정해진 시간에 돈 잘 뽑을 줄 안다고 해서 복된 인생을 산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에게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배울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야 천동설을 배울 뿐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고 밤새도록 공부해서 그 하늘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답을 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죠. 도는 건 땅인데 왜 자꾸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묻고 있느냐. 밤새도록 계산이나 하고 잠도 못 자고 너희 너무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자유를 가진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인데 이들을 자유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자유인답게 행동하라고 권면이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 자유는 어떻게 구사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세상은 절대로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이죠. 아니, 신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해변으로 가지 않고 누가 바다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한 자유 구경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자유 신자만이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종과 같이 사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는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종이 되어야 그 정도라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왜 자꾸 그렇게 말할까요? 자, 세상은 아는 게 그것뿐이어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하죠. 세상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정말? 정말 그래? 라고 세상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물을 때 정말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물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 답변을 갖고 있지 않죠. 오히려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 여행객들입니다. 신자들이야말로 비로소 인간에게 열린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신자들입니다. 자, 이 더운 여름날 습기가 축축히 묻어나지 않는 시원한 바람 같은 상쾌한 삶이 무엇인가 보여줄 유일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말뚝에 묶여서 버둥거리며 진 빼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라,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구원이 어디 있는가? 신자들 너희가 보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것도 모르고 벌벌 떨며 삽니다. 앞에서 본 라합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시죠. 나중에 라합은 이스라엘 진속으로 들어옵니다. 옛날 얘기를 들었겠죠. 이들이 어떻게 지냈나. 그리고 정말 놀라지 않았을까요? 사실을 알고 보니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보다 이스라엘이 더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겠죠. 마음이 녹아내린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통곡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자, 세상도 우리 얘기를 듣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리 내 명령에 명령 내리는 내가 주눅이 되는지 몰랐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게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가 그렇게 벌벌 떨며 살고 있었단 말이냐. 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권면이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뿐이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은 형제들입니다. 자,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볼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믿는 형제들 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뭇사람과 왕이 나오는데 뭇사람을 공경하며와 왕을 존대하라에 나와 있는 이 서술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 공경하라는 말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 누구를 만나든 세상을 향해 신자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든 힘이 있는 왕이든 아니면 힘이 없는 노예든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역시 이 존중 행위의 주체는 신자입니다. 자, 존중받아야 하느냐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고 그걸 결정할 사람들은 신자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권면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권면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너는 내게 주어지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너를 내리누르려고 하지만 너는 할 수 없이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전능한 통치를 믿고 무릎을 꿇어줘라. 그래서 확인시켜라. 이 세계가 그들 생각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라. 왕과 총독들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의 손 바깥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교만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너희가 허락해 주어라. 너희가 세상에 가르쳐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너희는 이 세상의 메인 존재가 아니다. 세상은 너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보여주어라. 인생이란 세상 바깥에서 시작되어서 세상 바깥에서 끝난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삶으로 이 세계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열린 삶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우리도 시작하자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고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손길을 내밀어 자유로 나아오도록 그들을 도우며 많은 여행객들이 되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답게 이 세상을 좀 더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 자유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에도 가능하다는 것,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